네, 오늘 이 이야기는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Church Council. 이후에 이제 교회사 속에서 여러 이제 공의회들이 있었고 여러 교회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의들의 원형이 되는 그런 회의들의 모체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승인하고 확정하고 그것을 결의한 그런 회의가 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것을 결의하였고 그때 이제 믿는 우리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니케아 신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분, 한 분이시지만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믿는다. 이제 이런 크리드, 신조들을 만들게 되죠. 회의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논쟁들이 있었지만 또 대표적인 논쟁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과 같은 논쟁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도 하신다면은 그분은 어떠한 본성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었는가, 어떠한 형태로 조합되었는가, 새로운 본성이 되었는가, 별의별 의견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것을 여러 수십 년또 10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논쟁들을 통하여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것을 또 믿음의 내용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모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공의회 회의를 거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의 원형이 되는 회의, 그것의 원형은 어떤 본을 따를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라는 이 시스템도 여러 가지 회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 1년에 한번 모이는 이제 총회, 이제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부르는 총회 이제 모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결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노회, 이제 목사의 멤버십은 노회에 있죠. 그리고 교회로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또 어떤 뭐한 목사의 뭐 소유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당회 또한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하고 함께 쉐어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 뭐, 또, 하나님의 가족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이제 우리의 각 지체로 모여지는 하나의 구성원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교회는 항상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들, 다툼들, 변론들, 앞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항상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왜 회의를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교회 내부에서 교회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끼리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한 성령이 있다면 서로 논쟁이 없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물론 이제 교회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와 외부와의 충돌, 갈등, 이로 인한 어떤 변증이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보았지만 순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같이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항상 거짓과 항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서 나오는 갈등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끼리 싸우는 건좀 아니잖아요. 빛끼리 논쟁을 하고 빛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굉장히 치열하게, 가끔씩은 볼상사납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그런 이런 논쟁이 있는 건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6년 전에 받았는데요. 아마 그때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멤버십은 이제 한국에, 당시 한국에 있었던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목사 안수를 이제 한국에 있는 노회에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제가 한국을 두번 갔다 왔어요. 한 번에 받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서 두 번째 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이유는 노회가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 저렇게 주장하는 쪽. 그런데, 봉합하기에는 아직 좀 요원하고,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징계를 선언하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이 분쟁이 봉합될 때 한쪽이 지거나 한쪽이 뭐다 했던 결의들이 다 틀렸다라고 무효라고 해버린다면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은 제 안수도 다 무효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였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빛끼리 싸울 수 있지? 그리고 이런 다툼들, 이런 심한 갈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주의 자녀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이런 다툼과 변론들을 믿는 자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좀 범위를 한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반응들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시나요? 아유, 싸우라 그래. 그냥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좀 지나가겠지. 눈을 감아버리십니까? 아니면 피하십니까? 아,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싸움은 진짜 아닌 것 같아. 피해버리십니까? 아니면 뭐 주변에 교회들도 많은데 떠나면 그만인가요? 최종적으로? 또는 여러분도 같이 싸우십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싸우시나요? 잘 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모으십니까? 아, 교회라는 게 예배만 은혜롭게 잘 드리면 됐지. 이런 갈등들은 왜 생기는 거고, 이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저는 이 문제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교회 단위의 회의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관계할 때에 의견 충돌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한 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스몰 그룹들 여러분의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다고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형제 자매들끼리 아주 실천적인 의미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고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현상이고 그러한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 대처 방법, 우리의 어떤 반응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미 형성되어서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교회 회의 또는 각종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역사적인 좋은 예로서 이렇게 모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그 갈등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의를 한 것도 맞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 이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고민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우리가 액티브한 우리의 방향성을, 이정표로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키워드는 진리와 사랑인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진리는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만 하는 덕목이 아니고,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핵심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맺혀지는 열매들일 건데, 이게 이런 갈등 상황들 속에서 실제적인 상황에 어떻게 사용되고 드러나는지 아주 좋은 예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일들,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두 가지 중에 먼저 진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붙였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든 진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어떻게든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이 진리를 찾아내고 수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싫어 하면서 그냥, 난 저거 싫어라고 그냥 눈 감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되게 평화주의자들은 큰 욕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갈등 상황에 아예 들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가? 그게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장은 결국은 틀린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 차원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우리 민족이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예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논리인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가 되어지는 말이고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신념, 그리고 이들의 주장, 이들의 믿음은 다시 한번 진리에 의해서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옷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옷이에요. 할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율법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도들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7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푸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것을 예루살렘에게 보고를 한지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니?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도 있고, 내가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냐.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다. 이거 지금 내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내가 보고하지 않았냐. 사실 여기에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원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구원의 핵심 원리가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절.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 지금 우리도 이 율법을 다 메지 못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있는 것을 왜또 이방인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7절, 8절, 9절, 10절, 이 흐름이, 이 베드로의 논지가 나중에 바울이 쓰는 로마서의 논지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 를 통하여서 그거 은혜가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에 이르지 않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베드로의 개인 경험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베드로가 좀 특별한 특심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진위 여부는 진리로 판단할 때 이것을 이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장로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지지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지지하시는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 뭘로 할수 있나? 뭘로 증거하는가? 성령께서도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성령이 내리셨다면 더 이상 할례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자, 베드로가 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마구 내리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판단 원리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지지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두 번째 판단 원리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 말고 두 번째 판단 원리는 이 야고보에게서 나오는데요. 13절 이하.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또 살핍니다. 말씀이 과연 그것을 지지하는가? 이미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결정을 지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지키려면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각자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소용이 없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용하려고 하는, 인정하려고 하는 그 진리가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서 있다면, 성령과 말씀이 지지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서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평화주의자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수 있어요. 성령과 말씀이라는 기준은 진리를 지지하고 있고, 진리는 말씀이라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열매로, 장차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 진리는 아예 모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의 것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이두 가지로 인해 보증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도들, 선교사들, 장로들, 어떤 여론이나 다른 힘에 의해서 소위 민주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모습, 교회만의 독특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여러 면에서 확증을 얻었습니다. 아, 이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저는 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갈등 상황과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의 판단 근거로 과연 두고 있는가? 이걸 다른 단어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교리적인 표현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하는가? 나는 그분을 진짜 믿는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그 행하심을 정말로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 갈등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가? 이 현대사회는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가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믿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가 정말 자유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폭력적으로나 공격적으로 서로 막 비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겠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확증하시는 바 우리를 툭툭 치시면서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끼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경험이라는 것은 과연 믿을 만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이 안 통한다 비난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태도, 만약에 그것이 진리에서 비롯된 말이라면 귀를 닫고 있는 다음 세대가 문제이겠지만,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경험에서 비롯된 신념과 편견에서 비롯된 말이라면 다소 유감스럽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는, 이 전통은 진리에 의해서 재평가되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견지하려는 태도가 빠진 이전 세대에 대한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통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려면 진리 안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태도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서 부부 안에서, 그리고 나의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서 그 모든 갈등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그 진리로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최종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개방성 속에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분만을 따르려는 노력,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러면 나 이제부터 진리로 행해야지, 내가 진리 뭔지 찾아내야지, 그거 가지고 한번 싸워봐야지 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강권하고 계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진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사랑인데요. 진리라는 면에서 비추어 보면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진 거예요. 마치 이방인은 승리한 것 같고 유대인들은 게임에서 진 것 같은 약간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야, 유대인들아,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정한 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가 틀렸어. 라는 이제 이런 결정인데요. 근데 여기에 붙은 20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20절.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요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자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게 하라. 우상숭배 하지 말게 하고, 음행을 하지 말게 하고,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섹슈얼한 문제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겠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있는데, 피를 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죽여서 그것을 재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먹기도 하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모세율법에는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피를 먹는 그 의식 자체는 문화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고 또 피를 멀리하라. 방금 설명드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네 가지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에게. 십계명 전체도 아니죠. 차라리 십계명을 지키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좀 이해가 더잘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네 가지는 십계명 중에 특정 계명들과 관련이 있는 좀 일반 율법적인 그런 얘기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타협일까요? 너무 유대인들이 완전히 졌으니까 이방인들이 승리한 것 같고,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국 하나 되게 만들려면 좀 유대인들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도 조금 들어주게 뭐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하는 것일까? 이네 가지 규제 조항은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더 얻거나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선언됐어요. 할례이든 간에 모든 모세율법이든 간에 아무 구원받는 데에서는 아무 조건도 주장할 수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 이미 선언했는데, 근데 이네 가지를 왜 그러면 권고하는가? 이네 가지는 십계명 중에서 유대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요네 가지에 더 있겠지만 이네 가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마지노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의 종류들인 것이죠.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춤추다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음행 사건, 시딤 음행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또 멸절할 뻔했습니다. 피를 멀리하라. 피는 너무나 중요한 제사의 중요한 원리죠. 이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치를 떠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주라.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긴 그 문화, 그리고 그 전통, 물론 다 아닐 구원에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배려해 주고 생각해 주라. 그들이 왜그 피에 대해서 혐오하고 치를 떠는지 이해해 주라. 그들이 혐오하는 것을 일부러 너희들도 어기지 말고, 너희를 자유한 거 맞다, 맞지만 일부러 어기지 말고 그 앞에서는 지켜주고,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 사실 이건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그 사방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다리 역할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의 덕목으로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사고 있는 일이고 진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진리로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만의 익숙한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자기들이 원래 누려야 할 자유를 되찾은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그 장로들이 권고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줄 의무가 있다. 즉,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익숙한 삶의 형태, 그것은 내가 진리만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어떤 경직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이다.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다. 앞서 제가 세대를 나누어서 세대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좀 이어서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의 행태가 과연 진리 안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사랑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얼마나 비본질에 있어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셨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선 세대가 겪었던 역사, 앞선 세대가 겪었던 경험들 역시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약하지 않는다면, 자유 안에서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충돌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념의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는지를 많이 느끼는데요. 많은 경우에 앞선 세대가 넉넉히 사랑을 보여줬을 때 다음 세대는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 말세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 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는 한 세상 안 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다툼과 어떠한 변론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열매, 결실들 결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화해진다고요? 교회가 끝난 것 같다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점점 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본질적인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많은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그 많은 유산들에 대해서 역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앞선 세대의 인생과 유산을 포용하는 것은 앞선 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를 딱 자르고 나로부터 새 시대가 열리리라는 착각, 그 착각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항상 함께하시며 오늘도 일하신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조금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그 부모를 주신, 그 부모 세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것이거든요. 역시 이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다짐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변화된 자가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정리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다른 어떠한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와 사랑으로 많은 다툼과 변론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진리와 사랑.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원래 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 오늘 우리가 나눈 단어로 바꾸면 사랑과 진리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의 정점에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내어주신 그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그리스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아, 십자가 지는 게 맞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워서 걸어가는 것이 맞구나. 그것이 진리를 끝까지 수호해야 할 우리의 태도구나. 동시에, 아, 저렇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리폼 철치, 개혁교회의 아주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어떤 원리로요? 어떤 원리로 계속 개혁되어야 되죠? 진리와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개혁된 교회는 그 안에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진리로 계속해서 교정을 받을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가장 큰 힘,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으로 든든히 설 것입니다.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진리와 사랑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다 여겨지던 이방인과 유대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내면 세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심지어 이 세계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오늘 이 사도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어느 순간에 교회가 꺾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멈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흩어지는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는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회의가 있었고 또 이후에 이제 벌어질 바울의 2차, 소위 2차, 3차 전도여행 여전히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갈등들을 만날 때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갈등에 진리와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또는 아주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갈등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된 모습 아닐까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